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비로소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될 때 주위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왕래가 끊겼다는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긴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생기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나와 가까운 친구에게, 형제, 친척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에게 해가 올까봐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한 가까운 사람이 과거에 나와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멀어지는 일이 생겼다면 더욱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믿음의 행동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위기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의 인물됨의 진 면목을 보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자신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지금 그의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전에 롯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롯이 처한 공경은 예사롭지 않은 사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근동 지역의 정세 변화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대전쟁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명의 왕이 이제 동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명의 동맹군들이 서로 다투는 대전쟁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엘라만 그돌라 오멜. 근데 이들이 지금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겼다고 합니다. 누가 섬겼냐 하면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마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 남부 지역의 다섯 왕이 사실 북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에 있는 이 엘라만 그몰라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한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합니다.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배반하게 되니까 결국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다른 네 왕들과 연합 전선을 해서 동맹을 해서 결국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섯 왕과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정세 변화가 여기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5절에 보면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이 가스다랏 가르나임이라는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요충지라고, 군사 전략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다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들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왕들과 그 족속들이 반란하기 때문에 가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요충 요지를 가서 다 한마디로 다 쳐부숴버리고 응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응징할 때 소돔왕 고모라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시딤 골짜기에 있다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접전하다가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치고 거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다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아주 대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 네 왕이라는 것은 북부 연합군입니다. 북부 동맹군들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을 다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그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대변란이,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뜻하지 않은 공경을 지금 롯이 겪게 된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물론 여기서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정세, 일반적인 면에서 정세 변화였어요. 가나안 지역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 맞습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동맹군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제 배신을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과 그런 지역을 이제 가서 그 반대하고 배반한 거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래서 완전한 그 변란이 거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세가 완전히 변화됐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이런 정세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 하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영적인 교훈을 거기서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벤트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해프닝이다, 어떤 이벤트다,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런 온전한 이유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한국이라는 역사는, 우리나라는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은 나라입니다. 물론 예전에 보면 일제시대, 일정시대 때 일본의 침략을 완전히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6.25 사변을 겪어서 뭐 공산주의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런 모든 어려운 국제정세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정세 변화다 정도로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왜 이러한 일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어떤 정세 변화를 바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관계없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정도에서 이런 어떤 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롯과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잡혀갔죠. 지금 북부 동맹군에서 잡혀가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왜 이러한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되었는지를 그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려움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 당한 그런 어떤 곤란과 큰 환경이 곤경이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자기에 닥쳐진 그런 곤경을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곤경이 왜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 공경을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떤 공경과 어떤 문제를 인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런 큰 공경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롯의 삶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번영과 쾌락과 행복, 만족 이런 것들만 추구했어요. 세속적인 번영, 만족, 쾌락, 행복만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롯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을 택했는지를 잘 나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좋은 곳이다. 이상적인 곳이다.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것이죠. 남들이 다 가서 살기를 원했던 그런 곳이었죠. 예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미국에 한번 와보기를,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 사는 거 대단하지 않지만 2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미국에 한번 가볼 수 없을까? 미국에서 한번 좀 살아볼 수 없을까? 뭐 그런 정도 굉장히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애굽 고대 문명의 그런 나일강으로부터 발생되었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다. 너무 자기가 바라고 좋아했던 예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가봤던 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롯이라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그가 모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을 때 같이 동행했었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으로 갔을 때도 같이 동일하게 그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같이 왔습니다. 애굽에 갈 때도 여전히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말씀을 쫓아서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고 그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도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 기준은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가치 기준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는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런 양보를 다 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양보했어도 그는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가서 안주하고 세상적인 번영과 쾌락과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자기 현실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번영과 만족과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분은 생각할 거예요. 세상적인 만족, 번영, 행복,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추구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번영과 만족과 행복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의 최종 목표요, 그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만족되어지면 이것이 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상 만족주의적인, 지상에서 내가 얻는 것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걸 지상만족주의로, 지상행복주의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롯이라는 사람, 지상만족주의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만족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 중심의 번영, 쾌락, 만족,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이 만족되어지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서 2장, 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이 롯을 건져주셨죠. 근데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한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저희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는 도시였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상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한편 그의 심령은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한편에서 우리가 그런 곳에 살아도 불편한 행실을 보고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던 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우리가 보는 아쉬움은 마음 한편에서 그런 갈등과 그런 답답함과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런 삶을 현실의 삶을 청산하고 그 삶에서 나와서 고모라 성의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는 롯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나와서 과감하게 그 현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마음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죄악된 삶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등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워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삶을 완전히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는 자들도 갈등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문제도 갈등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기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갈등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갈등으로 끝나지 않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 이런 아쉬움이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 아니 룻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 속에 롯이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결단 선택을 알았으면 그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이젠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현실의 그 결단과 그 현실의 상태를 이제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과 괴로움만 젖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나중에는 갈등도 하지 않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보게 돼요. 갈등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무뎌져서 더 이상 갈등도 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치닫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과감히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물론 연약하게 살다가 이런 갈등을 만나게 되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롯같이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완전히 패역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삶 그 패역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야 돼요. 어떤 큰 공경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비롯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나는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여기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갈등만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갈등만 하면 안 돼요.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아 어찌할지 모르고 고통만 하고 아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갈등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깨닫고 그 갈등이 그냥 갈등이 아닌 영적인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본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믿는 자지만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러한 삶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냥 단순한 그냥 일이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세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정세적인 변화로만 인식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이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서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조그마한 이런 일들, 아니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바로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자각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한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잘못된 결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많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북동맹군한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고 언제까지 계속 거기서 살고 있고 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삽니다. 이 정도 대변화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징계하고 하나님이 공경에 빠뜨리게 했으면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곳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가 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과감히 그러한 삶을 박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박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과 깨달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그에게 보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사는 삶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에서 속을 끓이고 불편해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갈등하고 괴로움으로만 끝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현주소를 깨달으라고 갈등과 괴로움, 번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히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큰 공경에 빠진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롯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롯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게 됐을 때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롯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롯은 자기가 보기에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딱 차지해버리고 갑니다.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가 권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가 삼촌인데, 그 자기가 다 연장자인데, 나이가 많은데, 조카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냐고 자기가 더 좋은 곳이라고 획하고 그냥 잡아채워서 그냥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할 때 이 괘씸한 삼촌의 체면도 안 보고 생각도 안 하고 지주장만 하고 목자들이 싸우다가 내 목자가 싸우다가 이제는 뭐 자기가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롯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요즘 같으면 비즈니스를 합니다. 나름대로 하다가 자기 맨 처음에 같이 동업하다가 같이 자기 밑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중에 꽤 커져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하던 사업이 점점 번창하다 나중에 크게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밑에 있는 종업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삼촌 같은 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취하는 액션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롯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연습한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 가신을 나누어서 자기의 가신을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부녀와 인물을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심각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으로 북부 네 개 왕의 동맹군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그 자체가 가능할까요? 자기에겐 지금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군대에 대해서 뭐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목자 아니었습니까? 목자가 뭘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에 능하겠습니까? 318명의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시츄에이션에 놓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카 롯은 자기에게 편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그리고 자기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를 가서 도와주고 그를 가서 구해주고 그를 가서 이렇게 희생하는 전적인 희생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런 희생적 사랑이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일까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까?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같이 동역하고 자기가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조금 힘들고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주기 힘든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불편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미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그를 바라볼 때 굉장히 나의 체면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편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허물어뜨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형제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체면을 훼손시키는 사람을 가서 자기가 도와주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이고 끼리끼리의 그 마음을 먼저 허물어뜨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끼리끼리 사랑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된 그 사랑, 형제를 거기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 귀할까요? 분명히 그는 그와 다른 배에 타서 그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것은 네가 상황이 어렵고 내가 318명을 데리고 가봐야 그 수많은 병력 수많은 군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318명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북부 연합 그 동맹국이 네 개 왕이 지금 공동 전술을 동맹한 상태에서 그 동맹군이 지금 이 남부 지역으로 남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300명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대대수의 사람이 안 됩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희생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그 희생적 결단에선 끼리끼리 사랑이 아닌 하나 되고 너희가 우리는 본래 한 고륙 아니었느냐라고 그가 롯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그가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닌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끼리끼리가 아닌 하나가 중요할까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롯과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고 해서 결코 그는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나와 같은 자다. 같은 고륙이다.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자다라고 인식하고 그를 쫓아가서 그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그 롯과 하나 되는 그 결단하고 그를 도와주러 갈 때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모습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전 모습과 같으면은 절대로 롯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롯을 가서 구해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속적 가치관으로서 자기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봤어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얘기해. 잘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고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단 내가 살고 보자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 이런 것은 생각도 조차도 하지 않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번의 상황에서는 완전히 변화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이게 바로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 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내가 받아주고 그를 쫓아서 희생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애굽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가 어느 곳에 도달한지 아십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베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처음 사랑의 장소예요. 처음 행위, 처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의 장소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가 만났던 그 베델의 은혜를 그가 회복했다는 거죠.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늘 해주신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던 그가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통이 큰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정말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훼손했던 롯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형제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그를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이러한 사랑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베델에서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처음 사랑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요, 끼리끼리가 아닌 하나 되는 사랑,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한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분쟁을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바울에게 속하고 개바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내가 언제 세례를 주고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길이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나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나뉨이 없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옛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옛 자아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옛 자아를 가지고 자기 밖에 몰랐던 그런 이기주의적인 셀피시한 에리트류를 가지고 만약에 자기 롯을 생각했다면 그런 롯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완전히 옛사람이 깨어지고 무너지니까 결국 자기 마음에 섭섭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렸던 롯도 사랑해 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은혜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318명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북부 연합군이 네 개 왕이 연합했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도 돼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군대가 싸웠을 때 그 미디안 군대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3만 5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13만 5천과 300명의 기드온의 병사들과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디안의 군대, 그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이 이긴 게 아니라 기드온이 이겼어요.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하고 기드온이 이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사사기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300명이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병력을 300명이 될 때까지 줄입니다. 300명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확인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이, 주님이,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확신시키고 이것을 고백시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디안이 고백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300명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긴 것처럼 여기에 난 318명도 나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보통 때 역사하지 않으세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고,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불편해요. 조카 롯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훼손하고 간 사람이에요. 괘씸한 이 롯,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형제로 가서 그가 가서 그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여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큐티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책도 많이 저술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세요. 설교나 집회나 저술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이건 그분의 책에서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소나무 몇 뿌리를 흔들어 보십시오. 예전에, 요즘 말고요, 한 30년 전인가 한국에서 그 삼각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나무, 나무를 내가 한번 뽑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데서 기도원에서 막 소나무 뿌리를 잡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나무 몇 뿌리를 흔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는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을 도우려니 너무 힘이 들지만 나를 살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 기도 응답 쓰시죠. 기도 제목 쓰시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고 싶으세요? 이것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와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마음에 롯을 볼 때 불편해요. 싫은 마음이 있어요. 삼촌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생각하고 그냥 삼촌한테 자기 권리를 하면서 자기가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겠다. 자기 목자들하고 다투고는 이런 아주 롯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불가능했던, 내가 사랑하기 불가능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골라서 사랑하죠. 사랑할 수 있는 러블리한 사람, 아름다운,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골라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랑을 세리와 이방인들도 다 안다. 나를 환대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사랑할 줄을 안다면 이방인이나 세리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끼리끼리 사랑하는데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끼리끼리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끼리끼리 사랑에 너무 바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끼리라는 범주에서 바운드리에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바운드리에서 사랑할 만한, 통하는, 뜻이 맞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할 때도요, 구역 모임을 가질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구역 모임이 끼리끼리가 되면 안 돼요. 구역 모임에서 모여서 이것을 끼리끼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구역 모임을 갖는다면 구역 모임 갖지 마세요. 없어져도 됩니다. 그런 구역 모임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끼리끼리를 무너뜨리고 좀 부족해도 좀 못해도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럴 마음이 깨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 이루는 한몸, 그래야지 교회가 한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몸을 이룰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를 이루신다고, 하나 이루시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벌써 분열하고 나뉘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성령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빌고 비나이다라 해서 자기가 얻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타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냐고 내가 바라는 걸 얻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삶이 철저히 깨지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받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정말 기도 응답의 체험을 여러분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갔을 때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그 제사장에 나옵니다. 너를 승리케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 18절에 멜기셀라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가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것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크레딧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를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의, 순종의 제물을,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